오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 천연가스 약 150억 입방미터를 늘려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다른 G20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단결하고 전 세계는 이자가 야수라는 점과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를 도울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러시아보다는 서방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제슈프를 방문해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고받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국가로 피난한 피난민 약 10만 명에 대한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과 떠나온 주거지에서 가까운 유럽에 남겠지만 미국은 이들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초점을 맞춰 향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계획에는 러시아의 도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식량 안보 보장, 피난처 제공, 안전한 식수 확보, 의료품 제공 등의 기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에서 2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OI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카불에서 아미르칸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을 만나 정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대형 도발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고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을 찾아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쐈던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3,0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을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5,000km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 주요 대륙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탄두부 형태가 뭉툭했던 화성 15형과 달리 화성 17형은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를 분리시켜 두세 지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비록 고각 발사라도 재진입체가 대기권을 뚫고 해상에 낙하한 게 포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탄도기량을 높여서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탄도 ICBM을 미 본토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거리보다는 이제 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거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미북 관계가 대결 또는 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미 제국주의라며 장기전 대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보는 단순히 국면 전환을 겨냥한 대미 압박 차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 철회까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로드맵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화성 17형 발사로 그냥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끝날 과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미 예고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신형 ICBM의 정상각도 발사,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위 차세대 탄도미사일들은 그 탑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화, 경량화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탄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핵능력 보유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연합훈련 실시가 유력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 있는 다음 달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달 연합훈련이 한미는 이전처럼 전략자산 전개와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까지 새로운 어떤 또 무기체계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쏠지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즈음해서 열병식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군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의외라며 긴박한 정세 흐름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잇단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오는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미한 공조 강화 조짐 등이 북한에게 선제 도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선제적으로 자신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해 놓는 것이 한미가 북핵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북핵 공조 내용 중에는 좀 더 북한에 대한 중의 대화나 협상을 좀 더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24일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을 쏘았지만 정작 발표는 앞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바꿔서 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24분께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과 다르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그리고 16일 세 차례에 걸쳐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16일 발사된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인 아디스그룹, PFK 프로포드 시프니크,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제재의 주무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이 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 일본 국방장관과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한일 3국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단호한 대응과 미 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4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두 장관이 24일 보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와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24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앞으로 미한 군사 당국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으며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한일 삼각협력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결의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24일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한반도와 영내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일 간 계속되는 양자적 조율에 더해 한국과의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도 한국 시간으로 23일 저녁 통화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기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유선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단합된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미한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간 빈틀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별도로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본토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Going forward, I do believe that they could exceed my capacity.
베너크 사령관은 24일 상원 군사회의 청문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는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유격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유격기 조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미 북부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있으며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일찍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일정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ICBM과 극초음속 무기, 순항미사일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우주기반의 통합 영역 인식 네트워크를 개발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우리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북한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실험했던 무기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신형 ICBM을 공개했고 게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체계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괌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주변 지역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과 영토 혹은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북한의 발사는 계획과 절차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이런 유형의 활동이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I'll start with Korea. The Secretary General condemns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of intercontinental rang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ook place today on March 24th. This is another breach of the DPRK's announced moratorium from 2018 on launches of this nature.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발사는 이런 종류에 대한 북한의 지난 2018년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것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영내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역효과를 불러올 추가적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발사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오늘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발사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던 북한의 2018년 모라토리엄을 깨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수준이 심각하게 고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도 이번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각국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일은 오늘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가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것은 무책임한 도발이며 영내 파트너와 국제 안보 모두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 결의 위반 행위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외교부는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과 관련해 주요 7개국 및 EU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영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험의 반복적인 긴장 고조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 중단과 조속한 대화 복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신형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된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해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인 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레드라인으로 통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제재 결의로 응수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두 번에 걸쳐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당시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8월 5일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담겼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연간 수출 총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에 각국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같은 해 11월 또 다른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도 제재 결의로 응수했습니다. 그해 12월 22일 채택된 2397호는 기존 결의에서 수위가 낮았던 제재 강도를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 과거 결의에 더해 2397호는 아예 기존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고 원유와 정제유의 대북 수출 상한선도 이전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북한의 대외 교역 급감으로 해석될 만한 무역 수치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공해상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밀수가 포착되는 횟수도 크게 늘면서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 전례를 볼 때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현재 대북 정제유 상한선 50만 배럴을 추가로 낮추고 북한이 중국 업체를 대신해 생산 중인 각종 공산품을 금수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수출 금지와 관광 관련 거래 중지를 새로운 제재 결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안보리가 이런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5로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부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결의 문안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논의를 애초에 시작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 논의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017년과 달리 미중, 미러 관계가 훨씬 악화됐다는 점도 새로운 제재 부과 논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로 꼽힙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BOA에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미중,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ese have spent the last five years investing a lot of political capital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 don't think Beijing.
특히 중국은 2017년부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했으며 양국 관계가 엉망이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현재 미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얻을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러시아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공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는 첫날부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델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24일 북한이 연초부터 이어가고 있는 긴장 고조가 영내 전체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과 이런 행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공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ELCORUSO 대사대리는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율이 돼 있다며 북한이 그 대화를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첫 전화통화가 조기에 이루어진 건 미한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수락연설을 한 지 5시간 만에 윤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외국 정상들 중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가장 먼저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첫날부터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효과적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able to effectively start.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이어 윤 당선인이 두 번째 전화통화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반가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안, 특히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일부 사안들은 어렵지만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루루에서 미한일 3개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델코르소 대사대리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업체 데일사가 북한에서 발견된 자사 컴퓨터 모니터의 유입 경위와 진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사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자사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는 북한에서 자사 컴퓨터가 발견됐다는 BOA의 지적에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과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면서 북한 내 혹은 북한 정권의 어떤 제품도 판매하거나 파트너들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니터가 델의 제품인지 혹은 모조품인지 여부와 만약 델의 제품이라면 어떻게 구매됐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10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사진을 분석해 현장에서 델 로고가 박힌 컴퓨터 모니터 약 50대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책상 아래쪽에 연결된 컴퓨터들도 어렴풋하게 델 로고가 찍혀있는 듯한 모습도 촬영돼 어떤 배경에서 북한이 미국의 델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북한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컴퓨터와 각종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델 컴퓨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없었다면 북한 반입은 모두 제재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잔 슐티 대표는 유럽연합이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hould be the leader on this. They should absolutely be the leader on this. South Korea is a world leader.
슐티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산업에서 문화,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아주 많은 면에서 세계의 지도자라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제네바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VOA에 이날 현재 50개국 이상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게 됩니다. 숄츠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국이 인권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리더십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도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문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비무장지대의 북쪽, 남쪽과 상관없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는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세워져 있고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여하는 나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결의안과 같은 사안은 한국에도 명백히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한국의 참여는 결의안의 신뢰성과 무게감을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의 두 전임 정부에서는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거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무는 유엔이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는 주요 의제인 인권 문제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무는 유엔이 인권 상황과 평화 안보 문제를 긴밀히 연계시켜 왔다면서 유엔은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에 둬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정권의 본성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큰 목소리로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고 협상하며 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무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도 제약하겠다고 북한과 합의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보내졌던 수천 명의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이 미국의 저명한 학술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아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그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쌍백삼 줄기 줄기 비오
할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나서며 세 명이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답하는 이들은 70여 년 전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과 우정을 나눴던 불가리아의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김덕영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발음이 정확한 한국어였어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불가리아 노인들이, 지금 뭐 80이 다 된 노인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인터뷰 중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 당시에 2019년도 취재할 때 취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 끝난 다음에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서는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막 이제 인터넷에 이걸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일성 찬가였어요. 김일성 찬가.
7,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절로 따라 부르는 노래. 김 감독은 매일 같은 노래를 반복했던 북한 고아들과 이들의 깊은 인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52년 사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로 보내진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현지인들의 애틋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기록영화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 간 체제 경쟁하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시행된 김일성의 위탁교육이 시대적 배경이 됐습니다. 영화는 제작팀이 5개 나라에서 만난 현지인 인터뷰, 현지 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로 당시 상황과 현재를 감독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영화는 2020년 개봉 후 로마 국제 무비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시아 연구학회 영화제까지 총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연구협회 영화 박람회는 30개 학문 분야에 걸쳐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연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아시아 연구협회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5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출판물, 온라인 자료, 지역회의와 연례회의를 통해 단체만의 고유한 전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단체의 초청으로 출품됐고 25일 오프라인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화 개봉 이후 발에 묶였던 김 감독은 오프라인 행사임을 환영하며 미국 내 세 번째 상영인 이번 영화 박람회의 학술적 성격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냉전 시대 희생자들의 비극적 운명이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1950년부터 60년까지 동유럽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 고아들은 총 5천여 명으로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 1,000여 명, 체코 700명, 헝가리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 등입니다. 15년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 속에서 사진과 영상, 편지, 건물과 기념탑, 학교에 고스란히 보관된 고아들의 학적부,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북한 고아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물에는 당시 동구권 국가들이 연대해 재정 부담을 지면서 북한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던 모습, 북한 교사로부터 교육받고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또래의 현지 아이들과 교사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등 낯선 땅을 고향처럼 여기기까지의 여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북송된 후 북한 아이들과 교사들이 현지인과 주고받은 서신, 이후 연락이 끊긴 채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의 모습은 남북한 이산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온 조정호 교장과 4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양국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고 평양까지 가게 된 루마니아 여성 제오로제타 미르초유 할머니. 외국인을 홀대하던 당시 평양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과 그에 따른 고통,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은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을 출간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기억하지 못할 남편을 기다리며 조금씩 정리한 것이 16만 개의 단어를 담은 사전을 완성하게 만든 겁니다. 영화에서는 루마니아 정교회가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한 두 개의 초를 밝힌다며 미르초유 할머니의 초는 산자의 제단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백발 노인의 모습인 미르초유 할머니는 마치 나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다며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이 북한의 폐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의 생사 확인을 위한 기나긴 여정, 인권단체까지 찾아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탄생한 배경을 소개하는 대목도 일반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전쟁 종전, 스탈린의 죽음, 북한 내 권력 투쟁과 외교 노선의 변화 등 긴장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던 헝가리 혁명에 가담하는 북한 청년을 급히 북송,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북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배경이 북한 고아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문물에 익숙해진 수천 명 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김일성은 아이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이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영화는 전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던 원둔촌이란 소년이 홀로 중국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가려다 늪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은 폴란드 현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전낙원, 박인숙, 최병호, 원청동, 김영학 등의 이름을 부르며 붉어지는 눈시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백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구경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며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신기해했지. 우리도 너와 비슷한 사람인데 100살까지 오래 살아서 우리 꼭 만나자는 겁니다. 김덕영 감독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언젠가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북한의 전쟁고아들과 유럽의 친구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본다.
영화 속에서 이름과 사진으로 등장했던 87명의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 자막으로 관람이 가능한 가운데 김 감독은 최근 다큐멘터리 형식인 이 영화를 상업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 감독은 두 개의 고향이란 제목의 이 영화가 폴란드 여교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며 폴란드와 한국 제작팀의 합작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됩니다. 로마 조약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6개 나라 대표들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 공동체 EEC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입니다. 회원국 간의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된 배경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서독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로 묶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하나되기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 1957년 3월 25일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럽경제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는 현재 유럽연합, 즉 EU가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한 의류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날 화재로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즉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에서 건너온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조사 결과 트라이앵글 의류공장은 뉴욕시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공장 측은 여 직공들이 제품을 빼돌리거나 근무 중 쉬지 못하도록 일부 비상구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화재 사건의 생존자들은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임금의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발생한 이 화재 사건은 이후 뉴욕시의 노동자 재해 보상법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